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3일 전 주일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인 주의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교회 머리시오 우리의 구주 대신 그리스도의 연합의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은 이 만찬에 함께 참여함으로 주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로서 피차 함께 띠를 띠며 교제하는 은혜 또한 누렸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예식인지요. 이는 우리가 주의 몸에 참여함으로 영적인 부유를 누리는 만찬이요, 이미 이루어진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실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그런 성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3일 전 성찬을 통해 누렸던 우리가 눈으로 보았던 구속의 은혜와 말씀의 위로를 이제 귀로 들으며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보실 본문인 이사야 40장 9절 11절의 본문은 크게는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맥락 속에 놓여있는 본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선 이사야 40장 1절에서 바벨론 포로 땅에서 고통을 겪게 될 미래의 포로민들을 내다보며 70년간의 포로 생활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이 포로민들을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포로민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위로, 이 위로의 근거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전체를 확인해 보면 특별히 53장은 이러한 포로민의 위로, 즉 구속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선명하게 해석해 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따라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포로민의 위로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포로민이 되었던 근거는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7장에서는 그들의 죄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이방 신에게 불살라 제사 지냈던 것,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란, 또 육체적인 음란이 신랄하게 고발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성소인 예루살렘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편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외에는 이들에게 위로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알듯이 오직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는 전제 조건이 오늘 본문에 생략되어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은혜의 효력을 힘입어 지금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이사야 40장 2절에 대입을 해보면 이런 의미로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죄인이 심판받아야 될 벌에 형량에 배나 되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이렇듯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한 바벨론 포로민들의 구원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언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나음을 입은 이 유다 백성들, 그 백성들의 모습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의 메시지가 어찌 비단 과거의 유다 백성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현상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죄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인해 말끔히 씻겨졌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해할 때 이사야 53장의 표현처럼 예수께서 찔리셨고 또 맞으셨고 또 상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자칫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미지를 좀 외란된 표현이지만 불쌍하고 연약하다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 주님 참 불쌍하시다. 참 안타깝다. 어떻게 그렇게 힘든 길을 걸으셨을까? 라는 동정과 연민에 빠져든 채 주님의 구속사역을 불쌍히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이런 고정관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도 빠져들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고난의 그 아픔을 묵상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에서는 이 구속주를 동정과 연민의 그러한 감정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놀랍고 경이로우며 또 아름다우며 매우 웅장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라고 두 번이나 이 소식을 아름답고 또 위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힘써 소리를 더욱 높여 보라, 주 너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시온의 백성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이지 않게 의인화되어 나타나는 구별된 세 가지 목소리를 잠깐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담론을 이끄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3절에 나타나지요.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의 담론을 이끄는 말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6절에서 보여집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의 담론을 이끄는 전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9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각기 다른 목소리들이 이사야 40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즉 메신저로 각각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잠깐 기억하고 설교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마지막 소리인 전하는 자의 소리는 지금 9절에서 보라, 주 너의 하나님, 임재하시는 너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즉 다시금 시온의 백성과 함께하실 임재하실 하나님 모습이 뒤이어 본문 10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도다. 10절 끝에 있으며라고 되어 있지만 접속사가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있도다라고 읽었습니다. 이 전하는 자의 목소리는 지금 바벨론 포로민을 유다, 즉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에 돌려놓으실 것을 선포하며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의 임재를 바라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장차 강한 자로 임하며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 그의 팔, 이 두 단어 모두 전쟁에 능하신 용사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표현인 것이죠. 즉 우리 대장 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성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는 이로써 하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이유이시며 특별히 성자 예수님만이 구원의 용사로서 죄인들을 붙들어주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시는 적는 자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의 구속은 연약한 어린 양이 이리저리 매맞고 그렇게 씨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용사이신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와 싸우며 그 죄의 권세를 자신의 발 아래 둠으로써 이루어진 구속사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분의 권능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심 용사 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강조점이자 적용점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구세주가 아니고 위대하고 강하신 구세주를 기억하라 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구세주가 연약하면 우리는 그 효력에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외동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딸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함께 길을 걷다가 이제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저기 멀리서 버스가 자기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시속 100km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 딸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 아버지는 딸을 앞으로 밀쳐내고 결국 그 버스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버지는 죽게 되는데 그 죽어가면서 딸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너를 지켰던 것처럼 내가 이제 죽지만 하늘에서도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아버지께서 이제 하늘에 가서 정말 이 딸이 또 똑같은 그런 위기에 있었을 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이 딸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살아서는 내가 이를 도와줄 수 있다 할지라도 죽어서는 전혀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먼지처럼 돌아갈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께서 죽으시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참 신이시요, 참 인간이신, 신인이신, 강하신 중보자, 그분이 죽으시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분은 죽은 뒤에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자체가 그를 삼킬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죽음의 권세를 밟고 여전히 구속하신 우리를 향해 그의 구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즉 생명을 입은 성도는 그의 강하신 팔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계속해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죽으셔서도 살아서 여전히 사셔서 계속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여 견인해 가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랍을 점이시며 용을 찌르신 여호와의 오른팔, 그 팔로 싸우시며 또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신의 머리에 투구로 삼으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죄의 세력을 멸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그러한 우리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신약의 한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자 요한이죠. 세례자 요한은 내 뒤에 오실 이 그를 항상 바라고 있었는데 결국 그 어린 양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시면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는 어린 양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러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죄를 지다라는 이 지다라는 동사는 그 어떤 죄 때문에 눌린다, 이렇게 고통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삭제하다, 제거하다, 없애버리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창조 이래 아담이 범죄했던 그 범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짓고 있는 이 범죄, 더 나아가 앞으로 있을 모든 인류가 지을 그 죄, 그 모든 삭스를 다 제거해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구세주라는 것이죠. 이 구세주를 너무나 잘 알았던 세례 요한이 그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러한 구세주의 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실존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존이 구세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자꾸 자기에게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뉴스를 한번 봤는데요. 경제 성장률이 5% 정도 떨어졌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2%라고 합니다. 그러면 합산 7%의 경제 하락이 생긴 것이죠. 7%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코로나의 그 긴 터널을 거쳐왔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이 7%는 적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현실에 대한 불안과 경쟁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면 뭐가 남나? 내가 내 힘으로 이 경쟁 사회에서 빨리 이겨내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결국 이렇게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것으로 자신을 내몰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내가 세상을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아닌 세상이 주는 그 힘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위로를 또한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죠? 방탕함, 음란함, 쾌락, 돈, 명예, 뭐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 세상을 사랑하며 거룩한 것에는 관심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세상의 노예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쥐어줘도 나 바쁩니다 이렇게 시간을 핑계대지만 정작 그 시간에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대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놓여 있구나를 기억하여 굳은 심지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하심에 의지하여 능히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세주의 어떠하심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10절까지 구세주를 강한 용사요, 전사와 같은 이미지로 예수님을 소개했던 선지자는 놀랍게도 11절에 이르러서는 우리 예수님을 여성과 같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목자의 이미지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통해 이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함께 읽으신 대로 11절에서는 우리 구주의 이미지가 온순한 목자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까지 강한 용사로서의 이미지가 이제 온순한 목자로서의 이미지로 급변한 것이지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11절의 한글 번역은 예수님의 목자상을 먹이시며 안으시며 라는 접속 구문을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문에서는 이 11절 한 절이 접속사가 없는 네 개의 독립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자가 네 문장을 독립적으로 굳이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자하시고 또 자비하시고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여성상을 이렇게 줌인해서 선명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저자의 의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원문을 사역한 네 가지 문장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절입니다. 목자와 같이 그는 그의 양떼를 치실 것이로다. 그의 품 안으로 그가 양떼를 모으실 것이로다. 그의 젖가슴으로 그는 양떼를 끌어올 것이로다. 그는 그 젖먹이들을 이끄실 것이로다. 자, 어떻습니까? 보다 예수님을 어머니와 같은 여성상으로 묘사하려는 저자의 의도가 느껴지시는지요? 그의 품 안으로, 그의 젖가슴으로 젖먹이 양떼를 끌어안고서는 그의 젖으로 먹이시고 기르시는 엄마와 같은 온유한 성품, 우리 주님께서 속성이라는 표현이 맞겠지만 이러한 성품을 지금 선지자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를 얼마나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들을 마치 어머니와 같이 두 팔로 안으시며 그의 품 안에서 신령한 저주로 먹이시다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우리 성자께서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찾아와 우리를 끌어안고 그의 신령한 말씀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며 키우시겠다는 일종의 선언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제 너희를 먹이겠다. 말씀으로 이제 너희 배를 채우겠다라고 하는 목자이신 우리 구주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의 말씀으로 연약한 젖먹이들을 안아 돌보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는 그의 팔 안에 꼭 안겨 그의 말씀, 즉 성경을 먹고 자람으로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도를 얘기할 때 성도란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그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존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바울 사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강조점 그리고 적용점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을 먹으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먹으라. 자, 제가 앞서 이사야 40장에서 세 가지 목소리가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외치는 자의 목소리,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말하는 자의 목소리,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전하는 자의 목소리라고 했습니다. 이 목소리를 해석하는 데는 사실 조심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목소리는 남성 복수로 나오고 6절부터 8절까지는 남성 단수로 나오며 또 9절부터 11절까지는 여성 단수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신비하게 써놓은 이 기록을 자칫 우리의 범위를 넘어가서 억지로 푸는 것 또한 하나님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칼빈 선생님께서는 이 목소리들을 어떠한 하나로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특정 짓지는 않으셨고 단 선지자들 정도로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칼빈 선생님의 해석 하나에서 힌트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것이지요. 자, 계속된 선지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그 선지자의 메시지가 8절에서 영원한 말씀 그리고 11절의 말씀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는 말씀을 회복하심으로 전하시는 위로다라고 오늘 본문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선지자의 말씀을 경시함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끌려갔고 선지자의 말씀을 경시함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역사, 그리고 또한 그 후에도 말씀이 희미한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 말씀이신 성자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인류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된 우리 그러한 역사들을 볼 때, 아, 이 이사야 40장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말씀의 회복으로 들려지는 위로구나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현산 교회는 성도님들께서 1년에 성경을 한 번씩 일독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우님들과 언약 아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 아래 한 지교회를 이루고 식구가 되면서 살펴보는 책 중에 하나가 현산교회 규약입니다. 현산교회 규약인데 거기 보면 2조 2항에 교우님들이 1년에 1독을 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예, 부담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보고 확인할 때마다 제 가슴이 얼마나 벅차고 기쁘고 또 위로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특권, 즉 신령한 젖을 먹는 특권을 우리 현상교회가 충만히 소유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지속적으로 말씀을 소유해 나가는 이 특권, 앞으로도 우리는 잃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 25일, 6월 25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그랜드 레피저에서 MDB 3학년 1학기를 보냈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교회 출석을 이제 앞으로 8월달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조엘 비키 목사님의 시무하고 계시는 화란개혁교회인 HRC 교회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거기에 있는 교우들과 교제하고 떡을 떼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을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들이 밥을 먹을 때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읽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이들은 아침을 먹으면 그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한 장씩 읽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으면 또 성경을 읽습니다. 회사에 있으면 회사에서 읽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으면 또 성경을 한 장씩 읽지요. 즉 밥을 먹는 숫자만큼이나 성경 읽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가? 16세기, 17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바쁘고 이렇게 자본주의인 현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경쟁이 치열한 현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면서도 왜 이들은 이런 문화를 지켜나갈까요?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영원한 도덕법을 주님께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변화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들은 떡을 먹는 횟수만큼이나 그 이상 말씀을 먹겠다는 일종의 저항의식이요 또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쁘고 자본주의인 현 시대 속에서도 이 영원한 도덕법을 그들은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럼에도 이전도사 나는 바빠서 성경 읽게 할 시간이 없네 요즘 너무 바쁘지 않는가?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죄송하지만 그것은 성도님의 핑계다라고 핑계다 하면 반말이죠. 죄송합니다. 그것은 성도님의 핑계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들을 수 있는 장치도 많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누리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녀들과 계속해서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장 읽고 기도하는데 빠르면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잠깐 권면이 있고 강설이 있으면 10분, 길면 20분 정도 됩니다. 여러분 20분이 길다 하셔도 하다못해 5분을 낼 시간이 우리에게 없진 않겠죠. 네, 이사야서 40장 8절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있고 아무리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여러분의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고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는 그러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누려야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팔에 안겨 있는 그러한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그리스도의 팔에 안겨놓고도 그의 팔에 안겨놓고도 그의 신령한 젖을 빨아먹지 않는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러한 영적인 양식을 우리 교우님들 작게는 가장 작은 가족 공동체와 누리시면서 주님의 언약 자손들이 영적인 부요를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앉았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심지어 누웠을 때든지 성경을 강론하라 가르치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비유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신 거죠. 자, 제게 100일이 안 된 어린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아이는 등에 센서가 발달해서 그 등이 바닥에 닿으면 닿자마자 우는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거의 항상 울음을 터뜨리죠. 그런데 이 아이가 울지 않는 딱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엄마 품에 안겨 그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빠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만큼은 그렇게 찡찡대고 그렇게 투정되는 아이가 얼마나 온순하고 참 평화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젖도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을 안겨준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신령한 젖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한 우리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품에 꼭 안겨 어린아이처럼 그의 말씀을 빨아 먹을 그때야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그 위로의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미 3일 전에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음료와 떡이 주는 위로를 충만히 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령한 젖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또 성경을 읽음으로써 이 주신 위로를 계속해서 누려갈 것입니다. 그러니 위대하시고 강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특별히 온유하고 또 부드러운 그분의 팔에 꼭 안겨 그의 신령한 젖을 누리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충만한 사랑으로 오늘도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기묘자여 모사여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전능자이신 주님의 품에 항상 안겨있는 존재가 우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의 선하심을 충만히 누림으로 매일을 즐거워하는 저희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풍요로운 그 크신 팔 안에 저희로 항상 거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올려지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 교우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애정을 갖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시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